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마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제 잘난치 않은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일어난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근심과 곤란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느니라. 안녕하십니까. 고전읽기의 구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선생님은 가지고 계신 근심과 곤란은 무엇인가요?
뭐 돈도 더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건강을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아,
그래. 나이는 해가 갈수록 젊어졌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죠 뭐
거의 그 나이가 해가 갔으면 젊어졌으면 좋겠다는 건 불가사의하신 건 잘 아시잖아요.
안 되죠.
근데 사실 이렇게 너무 어려운 게 없고 너무 근심거리가 없으면 사는 재미도 없을 것인데
살 맛이 없죠.
그렇죠. 네. 그러나 이 근심과 곤란의 이 경중을 잘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야 정신 건강에 좋은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죠.
잘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고전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전읽기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통해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로 고전읽기 방송을 다운받아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전읽기 공개 특강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스 신화 전문가이신 건국대 김길수 교수님과 함께하고요. 그리스 신화 다시 읽기라는 주제로 공개 특강 마련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2번 출구에 있고요. 청년 문화공간 주에서 열립니다. 홈페이지 공개 특강 신청방에 보시면은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연 선물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국립극단 삼국유사 프로젝트 세 번째 작품인 연극 나의 처용은 밤이면 양들을 사러 마켓에 간다에 성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가족들과 어떻게 정겹게 잘 보내셨는지요. 이렇게 행복을 조금 더 얹어드릴 음악 한 곡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보니엠입니다. 가타고 홈.
고향에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이희구 씨 추석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제가 좀 시간 조정이 잘 안 돼가지고요. 부모님께서 올라오셔서 가족들하고 같이 지냈고.
부모님 어디서 올라오셨는데?
대전에서요.
대전에서. 그래도 뭐 얼마 안 걸리셨겠다.
예, 네, 좀 이렇게 막 바쁜 시간 지나서 오셔가지고 네. 좀 편하게 올라오셨고요. 뭐 주방 일은 제가 도맡아 해서 아주 힘들어서 혼났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는 뭐 그 아주 편안한. 나는 어디도 가는 데가 없어가지고요.
어, 그러셨군요.
서울에서 아주 잘 쉬었습니다.
어, 백운철 씨는 어땠어요?
아유, 뭐 총각의 추석이야 뭐. 뭐 있겠습니까? 그냥 어머니 옆에서 뭐 시키는 대로 뭐 이것저것 그냥 했죠.
잘하셨어요. 추석 때는 서로 도와야 된단 말이에요. 어머니들이 힘드시거든요.
네, 힘드시죠.
자, 징검다리 휴일이라서 내일 쉬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내일부터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셔야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명절이 주는 편안함을 그래도 아직은 놓고 싶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명절 후유증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번 주 고전 읽기는 우리 마음의 고향, 우리의 옛 이야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고전이 기다리고 있죠?
네. 아, 우선 뭐, 재밌고,
네.
박진감도 있고, 또, 웃음도 있는, 이런 가벼운 고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박문수, 어사 박문수, 잘 아시죠?
예.
어렸을 때의 그 동심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수요일에는 아주 고품격 한국 고전을 한편 맛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권필의 주생전
이렇게
네,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목금요일에는 박시전이 여러분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제 아주 간단하면서 이렇게 팍팍팍 넘어가면서
그렇죠. 책장이 확 넘어가는.
그렇죠. 그러면서 네. 저희한테 자극은 팍팍팍 주면서 그렇죠. 예, 이러한 재미난 고전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퀴즈 먼저 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박문수전에 대한 퀴즈입니다. 평소에 장난을 좋아한 박문수는 친구 박사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친구 박사수를 속이기 위해서 이 하얀 백학을, 백학이에요. 이것으로 물들여가지고 아주 귀한 영물인 노란 황학으로 바꾸는데 어떻게 해서 노란 물을 들였을까요? 무엇을 사용했을까요? 1번 민들레, 2번 치자. 아, 요걸로 이렇게 물들이면 색깔이 바뀌는군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세 분께 마스크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문수 하면은 여러분들 아마 뭐 정의로운 암행어사? 이렇게들 생각하고 계실 텐데, 그러나 박문수가요, 글쎄, 과거를 볼 때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아마 우리는 몰랐었을 텐데, 예, 북나레이터 백운철 씨의 낭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회신날이 다가오자 박문수의 형은 안절부절 못하였다. 아이고, 우리 형제가 그를 앞세우기에는 너무 보잘것없고 그렇다고 명필도 아는 것이 참으로 딱하구나. 어디 떵떵거리는 집안 자제들처럼 문장을 사고 글씨를 대신할 수도 없는 처지니 이래저래 걱정이야. 과거 치를 날은 점점 다가오는데 이거 어쩐단 말이냐. 형과는 딴판으로 박문수는 큰 소리를 떵떵 쳤다.
형님, 다 수가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죠. 방방곡곡에서 과장에 모일 내로라 하는 문장과 글씨가 다 우리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오니 그날 써낼 물쯤이야 무엇 그리 근심할 일이 있겠습니까?
어허, 무슨 꿍꿍이에 무엇을 믿고 그리 태평한진 모르겠으나 나는 그저 답답하기만 하구나.
박문수의 형은 아우의 말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박문수는 그저 태평하였다. 과거날이 하루하루 다가왔다. 박문수는 날마다 성 안에 들어갔다. 그러고는 어느 고을에서 온 누가 글을 잘 짓고 어느 고장 누가 명필인지 수소문하고 다녔다. 그 중에는 초시를 치르지 않아 회시를 볼 자격도 없는 자가 있었다. 비록 자기는 응시 자격이 없지만 남의 시험을 대신 치러주고 덕을 보려는 자들이었다. 박문수는 그 가운데 문장이 뛰어나고 글씨를 잘 쓰기로 소문난 선비를 몇 사람 점찍어두었다. 과거날이 되자 박문수 형제는 각각 시지를 한 장씩 챙겨들고 일찍 과장으로 나아갔다. 박문수는 남의 시험을 몰래 대신하려는 선비들을 기다렸다. 이윽고 미리 낯을 익혀둔 선비들이 들어왔다. 박문수는 벌떡 일어나 호통을 쳤다.
저헛! 나라법을 어기고 부정하게 과거를 보려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소!
박문수는 일부러 남이 들으라는 듯 목청을 높여 소란을 피울 듯이 하였다. 그러자 부유하고 권세 있는 집안 자제를 대신해 과거를 치르러 온 선비들이 화들짝 놀라 얼굴을 가렸다.
아이고, 아 제발 목청 좀 낮추시오. 이 일을 관해서 알면은 경을 칠 일이오. 아 그러니, 아 제발!
부정한 방법으로 과거를 대신 치르려던 선비들은 손을 휘휘 저으며 주위 눈치를 살폈다. 그리고 박문수에게 다가와 싹싹 빌었다. 박문수가 비로소 목청을 낮추고 은근하게 말하였다.
좋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래. 아 어찌하면은 그 입을 다물고 모르는 척 눈 감아주겠어.
당신들이 우리 형제 시지를 대신 써주면 모르는 일로 해드리리다.
에?
선비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잠시 망설였다. 그러자 박문수가 다시 눈을 부라리며 떠들어댈 기세로 달려들었다. 선비들이 박문수의 손을 덥석 잡았다.
아이고, 네, 그리해 드리리다. 그러니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마시오. 아, 제발.
선비들은 마지못해 박문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는 박문수가 미리 궁리한 대로 돌아갔다. 박문수는 선배들을 하나하나 손짓하며 말하였다.
그럼 이제부터 당신이 우리 형님의 거벽이요. 그리고 당신은 우리 형님의 사수를 맡아주시오.
박문수는 선비들에게 냉큼 형과 제 시지를 맡겼다. 선비들은 더 이상 군소리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선비들이 박문수 형제의 시지를 각각 받아들었다. 문장이 뛰어난 이가 한 줄 부르면 명필로 소문난 이가 그것을 받아 적었다. 그렇게 하여 두 형제의 시지를 써내려갔다. 박문수 형제가 받아보니 어느 한자 고치고 뺄 것도 없는 명문이요 명필이라 매우 흡족하였다. 박문수 형제는 그렇게 나란히 회시에 급제하였다.
허허, 이게 제가 알던 박문수가 맞나요? 첫 낭독부터 저
남이 안 들죠?
예, 제가 생각했던 박문수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현대에서는 입시 부정에다가 범죄도 또 은닉해주고 협박까지 했단 말이에요.
우선 이게 예. 소설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예예. 예.
그러나 박문수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실제 있었긴
실제
했다.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경종 때의 과거에 들어와서 영조 때 활약을 했던 네. 분입니다. 그런데 예. 나중에 이 소설 박문수가 나오게 된 거는 그 후에 한참 뒤인데
네네.
그전에도 있었던 암행어사들 이 사람 저 사람 다 있었던 것이 20세기에 들었으면서 박문수한테 다 모여버렸어요.
어머.
그러다 보니까 뭐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다 붙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박문수가 이렇게 해서 과거에 급제했다 이렇게 하시면 박문수에게 욕되는 이야기고요. 그러나 다만 이제 이 속에서 있었던 이런 과거 시대의 이제 부정행위 이런 것들은 조선 사회 후기에 늘 있어 왔던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박문수한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안 좋았던 일은 다 이 사람이 다 덤탱이 다 쓴 거야.
그렇지. 좋은 일도 덤탱이 쓰고 안 좋은 일도 덤탱이 쓰고 다만 이제 여기는 네. 기지로
네.
기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노라라고 하는 박문수의 어사 박문수의 기지와 용기와 뭐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의 이제 소설적인 구성이었죠.
그렇군요. 네. 어사 박문수가 아니라 장난기 넘치는 아주 인간적인 박문수의 모습이 또 나타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네.
요거 역시 북내라이터 백운철님께 부탁드릴게요.
뒷날 박문수는 북관 관찰사가 되었다. 그런데 그곳 갑산부로 삼산 이태중이 귀양살이를 오게 되었다. 이태중은 꼿꼿한 사람이었다. 이태중이 문과에 급제하여 지평으로 있을 때였다. 당시 이태중은 반대파인 소론에게 몰려 누명을 쓰고 죽은 노론 사대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상소하다 흑산도에서 귀양살이를 한 바 있었다. 이듬해 유배가 풀리고 임금이 벼슬을 내렸지만 이태중은 끝내 받지 않았다. 조선의 지배층 사대부는 선조 임금 때부터 동인 서인으로 나뉘어 주도권을 다투었다. 훗날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갈렸고 서인은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노론과 이에 반발하던 소론으로 나뉘어 대립하였다. 세월이 흘러 이태중은 다시 벼슬길에 나섰지만 꼿꼿한 성품은 변함이 없었다. 그런 이태중이 이번에는 소론의 잘못을 조목조목 따지는 글을 올렸다가 북간의 외진 갑산부로 쫓겨온 것이었다. 이태중이 가명에 도착하였다. 박문수는 이태중이 갑산부로 유배 온다는 소식을 듣고 벼르던 참이었다. 누대에 앉아 기다리고 있던 박문수가 이태중을 불러 말하였다.
오늘 우리가 서로 이렇게 엇갈린 처지로 만났으니 세상 일이 참 모를 일이오. 대감은 노론 중에서 곧고 바른 말을 잘하고 이치에 밝은 분으로 알려져 있지 않소? 나 또한 소론 중에서 시시비비를 잘 가린다고 하오. 우리가 이 외지고 험한 북관에서 얄궂게 만났으니 이 기회에 우리 둘의 세상 보는 안목을 가려보는 게 어떻겠소? 이태중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 하시지요. 소론 대표 박문수가
대뜸 딴죽을 걸었다.
내가 가만히 세상에 떠도는 말을 들으니 노론이나 소론이나 이놈 저놈 가릴 것 없이 그놈이 그놈이고 다 역적이라고 합디다.
이태중은 차분하게 받아넘겼다.
전하의 의리는 둘이 다 옳거나 그럴 수가 없을진데 그리 말씀하시면 어찌 된 까닭이오?
박문수가 능청스레 이태중을 몰아세웠다.
소론, 무신년의 이인저가 군사를 일으키지 않았소. 소현 세자의 증손인 밀풍군을 앞세워 성상궤 반기를 들었으니 어찌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겠소. 그렇다면 지금 권세를 누리고 있는 노론은 어떻소? 숙종대왕께서 살아계실 때였소. 노론은 병약한 세자보다 연인군을 지지하였으니 이는 선대왕께 반역한 것 아니오. 그러니 이놈 저놈 할 것 없이 다 역적이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니겠소?
그러나 이태중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노론은 군사를 일으켜 나라를 어지럽히고 성상께 불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감께서는 노론과 소론이 어찌 같다고 말씀하시오? 이미 대감께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숨기지 말라 하셨으니 바른 말을 하여도 책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태중은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뭐 어차피 시비는 내가 먼저 붙였으니 그리합시다.
박문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이태중은 거침없이 말을 이었다.
소론 가운데 아랫사람들이 이르기를 대감을 역적이라 하더이다.
박문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게 무슨 말이오?
이태중이 싱긋 웃었다.
지난날 대감께서는 3년 동안이나 삼남의 감사를 두루 맡으셨습니다. 그때 이인좌가 역모를 꾸미는 것을 과연 모르셨습니까? 만약 몰랐다면은 이는 감사로서 맡은 바 소임을 소홀히 하신 게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 알았다면 역모를 알고도 모른 척하였으니 응당 그 죄를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대감을 역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박문수가 당황하여 손을 내저었다.
지난날은 굳이 들춰낼 필요가 없겠소이다. 이 누각이 그 유명한 낭민루요. 이름난 누각에는 끔찍한 정쟁보다야 풍악이 더 어울리지 않겠소.
박문수는 이태중의 날카로운 추궁을 당해낼 수 없었다. 과연 이태중은 원칙이 분명하여 거칠 것이 없는 인물이었다. 관찰사와 귀양살이하는 처지로 엇갈린 두 사람은 지난 일에 대한 시시비비를 접고 풍악을 울리며 하루를 지냈다.
박문수가 이 이태중을 저 상대하기가 좀 그러니까 이제 그냥 풍악으로 돌린 거예요. 그렇죠.
이 대목이 예. 이제 박문수의 품격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인가요?
아, 우선 논리가 정연한 분이에요. 우선 예. 그래서 이유를 댑니다 서로. 그러나 이 이태중이라는 분이 또 논리가 정연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파도 파가 다르지만.
네.
야, 이거는 같이 놀만한 사람이지 싸워야 되고 서로 모함하고 그래서 죽여야 될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당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뭐 좀 이제 자세하게 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네.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이제 잘못된 것 중에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조선이 망하게 된 게 이 당파와 당쟁과 정쟁에 의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공공연하게 만들어냈는데
네.
이건 어느 나라나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놓고 보는 눈이 다를 수밖에 없고
네.
그 사건에 대해서 보는 눈이 다르다 보니 파가 갈리는 것이고 그 파가 달리다 보니 또 서로 정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정쟁을 통해서 정치는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들이 이제 정쟁 정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다만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서로 이렇게 모함을 하고
예.
그리고 네가 없어야 내가 살겠다라는 이런 정신 그 죽이죠. 그러니까 인재가 그렇지 않아도 모자라는데 갖다 죽이는 이런 방법들이 거듭되면서 결국은 이제 지식인층이 서로를 괴멸하게 되는 이런 데 모여진 건 이제 안타까운 일이긴 네, 해요. 네. 그러나 여기서 보면 참 멋지잖아요. 이렇게 멋있어요. 이야기해다가 네. 너도 낳고 나도 옳은 점이 있다. 그럼 우리 뭐 하냐? 우리 술 먹고 놀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박문수의 통이 보이는
괜찮은데요?
거죠. 괜찮은데요. 괜찮은 인물이에요.
어쨌든 나보다 낫다. 또 나와 동급이다 해서 그를 적으로 만드느니.
그렇죠.
예. 네. 그와 함께 같이 간다는 거는 서로 윈윈한다는 건데.
그렇죠. 입장의 차이를 예. 이해하는 거죠.
그렇죠.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예.
거죠.
박문수라는 인물은 뭐 답답한 선비만은 아니었다. 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아마 이 기회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뭐 그 사색 당파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이제 하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인데
예. 네,
간단하게 좀
그거는 뒤에 가서 제가 예,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은 오늘의 퀴즈를 다시 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예. 평소에 장난을 좋아한 박문수는 친구 박사수를 속이게 됩니다. 근데 박사수가 제일 아끼는 이렇게 보물을 가지고 와서 막 자랑을 해요. 그래서 박문수가 약이 오른 거야. 그래가지고 하얀 백학을 이것으로 물들여서 아주 귀한 영물인 노란 황학으로 바꿔놓습니다. 박문수는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노랗게 물을 들였을까요? 1번 민들레, 2번 치자.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세 분께 마스크팩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이어갑니다. 임재범, 낙인.
여러분께서는 지금 동서양 고전 100선을 선정한 숭실대와 함께 EBS FM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창비에서 나온 우리 고전 박문수 전을 이틀에 거쳐서 읽고 있습니다.
예, 박문수는 가상인물이 아니에요. 역사에 실존했던 인물이고 박문수 지금 북나라에서 백운철님의 낭독으로 이렇게 들어봤는데 괜찮은 인물이었어요. 첫 낭독은 조금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네. 과거 입시에 좀 부정적인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두 번째는 괜찮았어요. 네. 예, 근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선생님 정확하고 명쾌하게 한마디로 박문수는
암행어사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제 여기 묘사돼 있죠.
네.
그런데 이제 한 연구에 의하면 암행어사 한 적 없다. 다만 네. 그 별견 어사를 한 적이 네 번이 있는 것 같다.
별견
어사라고 하는 거는 예. 이제 그런 뜻인데 암행어사라고 하는 거는 신분을 완전히 감추고
네.
그 지방관을 감찰하거나 이제 그 민심의 행정을 이렇게 그 잘 이렇게 알려가지고 그 임금에게 알려주는
네.
이런 역할을 이제 했었죠.
예.
그리고 이제 후기로 가면서 암행어사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별견어사라고 하는 거는 어사인 걸 알아요.
알아요.
갈 때부터 이미 나는 어사야. 근데 네가 뭘 잘못한 것 같으니 내가 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견의 어사는 좀 했는데
예.
암행어사는 별로 한 적이 없다. 근데 나중에 어찌하여 박문수가 이제 암행어사의 대명사가 이제 된 것이죠. 네, 그런 주장이 우선 있어요.
그렇군요.
어쨌든 이분은 그 판서를 이제 두 번을 했고
네.
지방 관찰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방의 행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네.
그리고 호조판서와 병조판서를 했기 때문에 그 군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 호조와 관련된 이 세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서
네.
아마 이러한 경력이 그 백성들이 뭔가 그 탐관오리에 시달리고 있을 때 짱 하고 나타나는 이 스파이더맨이나 슈퍼맨으로서
이렇게 네.
각광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높은 벼슬까지 한 양반이 채통은 저리 가라 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남 골탕 먹이는 걸 그렇게 재밌어 합니다. 이번에는 무슨 이야기인 거 하니 박문수의 친구 중에 박사수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느 날 박사수가 자랑하는 아주 귀한 폐물을 보고 박문수가 되게 이렇게 탐을 내요. 그 물건을. 그러다가 요리저리 이렇게 꾀를 부립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의 퀴즈 정답도 여기 들어있죠? 백운철 씨.
네, 그렇죠?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도대체 박문수는 무슨 꿍꿍이 속을 갖고 있는 걸까요?
박문수는 그 학을 뒤뜰에 풀어놓고 뒤뜰 정자에 술상을 차려놓으라 일렀다. 그날 박문수는 박사수를 집으로 불러 대접하였다. 정자에서 둘이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황악 한 마리가 소나무 사이에서 아른거렸다. 박사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가만, 저거는 황악이 아닌가? 신선이나 타고 다닌다는 선악이 분명한데 공은 어디서 저런 귀한 영물을 얻었는가?
박사수는 치자로 노랗게 물들인 학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흥분하였다. 그러나 박문수는 대답하는 대신 하인을 불러 꾸짖었다.
어허, 어찌 귀한 선악을 풀어놓아 소란스럽게 하느냐. 빨리 우리에 가두어 놓게.
하인이 치자로 물들인 학을 몰고 황급히 물러났다. 그럴수록 박사수는 더 안달이 났다.
이복의 용성군, 어찌된 영문인가? 그 황학을 나 다시 한 번만 자세히 보여주게.
박문수는 느긋하였다.
대감, 하찮은 짐승에 무얼 그리 미련을 두십니까?
박사수가 계속 간청하여도 박문수는 딴청만 피웠다. 박문수가 꿈쩍도 하지 않자 박사수는 그만 버럭 화를 내며 일어섰다.
헤이, 몹쓸 사람! 자네와 나 사이에 그럴 수 있나? 내 다시는 이 집에 발길을 두지 않겠네.
박문수는 그제야 짐짓 못 이기는 척 고분고분 말하였다. 풍악산에 친한 벗이 사는데 어느 날 영랑 고개에서 저 학을 잡았다고 합니다. 세장에 넣어 제게 보냈는데 그동안 내지중지 기르며 정이 들었죠. 아주 귀한 영물이라 뒤뜰에 꼭꼭 숨겨둔 것입니다. 대감께서 이미 보셨으니 내 할 수 없이 한 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문수는 다시 하인을 불러 학을 섬돌 앞으로 몰고 오라 하였다. 하인이 치자로 물들인 학을 몰고 왔다. 박사수의 얼굴이 금세 환해졌다.
이보게, 내게 천금 값어치 있는 폐물이 있지 않나? 그걸 이 황학과 바꾸는 건 어떻겠나?
그러나 박문수는 어림도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신선이나 기르는 황학을 어찌 그깟 폐물과 바꾸겠습니까?
박사수는 눈앞이 자꾸 황학이 아른거려 마음이 다급해졌다.
폐물보다 귀한 것도 있네. 하루에 300리는 거뜬히 달리는 좋은 말일세. 그 말도 얹어줄 테니 황학을 내게 주게.
그러나 박문수는 속 시원히 대꾸하지 않고 요리조리 딴청만 피웠다. 약이 오를 대로 오른 박사수가 그만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에이, 그래! 에이, 관두게! 관두어!
박사수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서 서둘러 돌아가려 하였다. 박문수는 그제야 박사수의 소매를 잡아 끌었다.
아이고, 대감, 고정하십시오. 제가 비록 선악을 내드리는 것이 영 아쉽고 내키지 않지만 하하, 어쩌겠습니까? 저것 때문에 대감과 저의 의리를 끊을 수는 없지요.
박사수의 얼굴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밝아졌다. 그러더니 하인을 보내 자기 집의 폐물과 말을 서둘러 가져오게 하였다. 박사수는 그것들을 냉큼 박문수에게 떠넘기고 황학을 빼앗듯 건네받았다. 그러고는 행여 박문수의 마음이 바뀔까 그 길로 박문수의 집을 나섰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귀한 황학을 보고 소문을 낼지도 모르니 세장에 꼭꼭 숨기도록 하게.
박사수는 하인에게 몇 번이나 당부하고 길을 재촉했다. 박사수가 대문을 나서자마자 박문수는 그만 참았던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며칠 뒤 큰 비가 왔다. 귀한 선악인 줄 알고 가져간 학이 비에 젖어지자 치잔물이 빠지니 황학은 무슨. 박사수는 그제야 지가 속은 것을 깨달았다. 이 얘기를 전해 들은 사람마다 허리를 꺾으며 웃지 않는 이가 없었다. 박문수는 익살스럽고 꾀가 많아 이런 일을 곧잘 꾸미곤 하였다.
재밌네요. 예. 저 치자로 물들인 단무지는 봤어도 치자로 물들인 학은 처음 봤습니다. 자, 이거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방문수만 볼 게 아니라 이 방문수의 주변 사람들 인물도 괜찮은데요.
그렇죠.
앞서선 네, 이태중도 네. 아주 괜찮은 네. 선비였고 또 박사수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암행어사들이 이제 주로 했던 게 네. 이렇게 그 지방에 가서 백성들의 삶의 방식 또 그 삶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야기로 담아서 보여주고 네. 이렇게 이제 또 양반들의 생활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네.
양반들이 도대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았는지 뭘 하고 놀았는지
네.
그리고 어떤 것에 그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탐을 내고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즐겨서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할 것 같아요.
아유 학을 치자로 물들이다니 참 기발한 아이디어 아니에요? 비 오니까 그게
그러니까
벗겨진 거 아니야?
백학보다 황학이 훨씬 그 비싼
비싸대요. 자 아주 재미있게 웃고 왔고요. 오늘의 퀴즈 여기서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평소 장난을 좋아하는 박문수입니다. 근데 박문수의 친구 박사수를 속이기 위해서 하얀 백학을 이것으로 물들여가지고 아주 귀한 영물인 노란 황학으로 바꿔놓는데 노랗게 물들일 때 사용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죠. 1번 민들레, 2번 치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세 분께 마스크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암행어사 박문수가 아니라 인간 박문수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당파를 떠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요. 지조 있는 선비 박문수의 이야기인데요. 치열한 당파 싸움이 벌어지면서 평소에 박문수가 흠모하던 이유당 조태채가 유배지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를 죽음으로 몰았던 소론에 속해 있던 우리 박문수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요?
박문수가 대궐에서 숙직을 하던 날이었다. 밥을 먹는데 그날따라 콩나물 반찬이 나왔다. 박문수는 콩나물을 집어 대가리만 똑똑 떼버렸다. 꼭 넋이 나간 듯하였다. 이상히 여긴 동료가 물었다. 어찌 그러시오? 박문수는 그제야 화들짝 깨어난 듯 정색을 하였다.
아, 콩나물 대가리 말인가? 콩나물 대가리야 어차피 떼버리는 게 아니던가?
박문수는 그렇게 얼버무렸다. 그러고 보니 콩나물을 한자로 쓰면 태채였다. 생각해보니 조태채는 도량이 넓고 생각이 깊으며 해학이 넘친 장부였다. 비록 소론의 미움을 사서 죽음을 당하였지만 그 인품과 충절은 여러 신하가 따를 만하였다. 박문수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조태채의 아들 관빈에게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그런데 어느 날 관빈이 임금의 뜻을 거스르는 상소를 한 일로 관빈을 경계하던 신하들이 그를 극형에 처하라고 들고 일어났다. 그때 박문수가 나서서 아뢰었다.
관빈이 크나큰 죄를 지었다면 마땅히 목을 베어야 할 것입니다. 하오나 지금 빌미가 되는 일쯤은 죽일 만한 죄가 되지 않사옵니다.
임금이 물었다.
관빈은 경의 원수가 아니오.
관빈은 소론의 반대파가 아니라는 것이다. 박문수가 다시 아뢰었다.
서로 생각과 입장이 달라 원수가 될 수는 있으나 사사로운 일로 큰 판단을 그르칠 수는 없사옵니다. 성상께서 기어이 관빈을 죽이시려면 차라리 신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죽이겠다고 하옵소서.
임금은 크게 느낀 바가 있어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관빈은 죽음을 면할 수 있었고 훗날 판서에까지 올랐다. 관빈이 세상을 뜨자 박문수는 그 상가를 찾아갔다.
네, 이 집안과는 대대로 원수 사이일 수 있으나 돌아가신 분과 나란 일을 함께 맡아 한 인연이 있네. 그런 분이 눈을 감으셨는데 내가 어찌 곡을 하지 않을 수 있나. 하여 이렇게 청하는 것이라고 전해주게.
관빈의 아들은 그 말을 전해 듣고 직접 나와 맞이하지는 않았지만 돌아가신 아버지 앞에서 박문수가 곡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박문수는 아주 친한 벗이 죽은 것처럼 구슬피 곡을 하였다. 곡을 마치고 나서 박문수는 아랫사람에게 말하였다.
저 관을 내오게. 내가 저 관을 부수고 그 안을 보아야겠네.
화들짝 놀란 사람들이 관빈의 아들에게 쪼르르 달려가 전하였다. 그러나 관빈의 아들은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하지 마라. 박공이 우리 집안과 원수이긴 하나 돌아가신 아버님을 욕볼 뿐은 아니다. 뭔가 곡절이 있을 게야.
머뭇거리던 하인들이 결국 관빈의 관을 번쩍 들어 뜰로 내왔다. 박문수는 관빈의 관을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말하였다.
관을 열고 위쪽 너를 잘라보게.
하인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러자 널 속에서 무엇인가 턱하고 걸리는 게 있었다. 한 치쯤 되는 부러진 낫이었다. 나무를 베일 때 낫날이 부러져 나무에 박힌 것이다. 목수가 그것도 모르고 몇 년이 지난 뒤 낫날이 박힌 그대로 관을 짠 것이다. 박문수가 관을 짠 목수를 불러 꾸짖었다.
이는 한 나라 중신의 관이다. 그런데 내 놈은 나무에 낱날이 박힌 것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관을 짰구나. 돌아가신 분의 넋이 깃들 그런 집인데 이놈의 마음 씀씀이가 어찌러하냐. 이래서야 돌아가신 분이 어찌 마음 편히 쉬실 수 있겠느냐.
박문수는 다시 관을 짜게 하여 장례를 치르게 하였다. 이 일로 두 집안이 드러나게 어울리지는 않았지만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나서서 힘껏 도와주었다.
그러네요. 이거는 진짜 인간 박문수의 이야기이고 이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조태체도 사실은 박문수와 같은 소론이었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거는 당파를 떠나 이것만은 노론의 주장이 옳다고 했다가 그만 소론한테 미움을 사가지고 사약을 받게 된 거거든요. 이 이야기가. 근데 뭐 이게 서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려던 그 부분이죠. 이게 그렇죠, 뭐 당파 그렇죠. 싸움.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계보를 한 번쪽 이렇게 보시면 네. 복잡한 게 조금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숙종조라고 하는 데가 대단히 이제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 전까지는 동인과 서인으로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었는데 네. 숙종하면 생각나는 게 희구씨 뭐죠? 장희빈 예, 예, 예. 이때 숙종의 예. 비였죠. 그래서 숙종 때 장희빈과 그 뜻을 같이 했던 이 정치 세력들이 이제 남인인데 이 남인은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장희빈이 사사가 된 다음에 그 아들인 경종이 이제 올라서게 되는데 네. 경종을 지지해서 오르게 한 파가 이제 소론이에요.
그렇군요.
네, 소론이에요. 근데 이제 경종이 죽고 그다음에 이제 영조가 오르게 되는데 영조의 재기간이 아주 길죠. 그 영조가 올랐을 때 기본적으로 집권 세력이 바로 이제 노론 세력이 되게 네. 됩니다. 그래서 노론이 계속 집권을 하고 있는데 이 소론은 사실은 서인에서부터 노론과 소론이 갈라졌기 때문에 커다란 태생적인 부분은 이제 같은 뿌리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노론은 시작을 송시열 선생이 이제 최초의 영수였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게 한 70년 정도 안동 김씨가 세도 정치를 할 때까지 노론이 네. 정치적 주도 세력으로 쭉 가게 돼요. 그런데 이 노론에 소장파들이 있어요. 지금도 뭐 이렇게 보면은 소장파들이 있는 것처럼 소장파들이 있는데 그 소장파들이 이제 소론들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견해들이 이제 다르게 돼 있지만 동인 서인 이후에 남북인이 갈리고 그리고 노론 소론이 갈리고 그 네. 소론이 영조 때 집권 세력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좀 더 강경한 소장파들이 소론이었고 박문수는 이제 소론에 속해 있었던 것이죠.
학교 다닐 때는 막 그 노론 소론 막 이런 얘기하면은 진짜 어려서 그랬는지 머리 아파 막 이랬거든요.
듣기도 싫잖아요. 맨날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싸우고.
어쨌든 우리 구본영 선생님께서 이렇게 간략하게 아주 귀에 쏙 들어오게 말씀해 주시니 오늘은 역사 공부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에 잘 몰랐던 재치 만점의 박문수도 만나봤고 또 인간적인 면의 박문수도 만나봤고 그러면 내일은요. 암행어사 박문수의 활약상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의 도전. 서하담 선생님이 출타했다가 집을 잃어버리고 길가에서 우는 사람을 보고 만났다. 너는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저는 5살 때 눈이 멀어서 지금 2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나절에 밖으로 나왔다가요, 홀연 천지 만물이 맑고 밝게 보이기에 기쁜 나머지 집으로 돌아가려 하니 길은 여러 갈래요. 대문들이 서로 어슷비슷 같아 저희 집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선생은 너에게 집에 돌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 도로 눈을 감아라. 그러면 곧 너의 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일러주었다. 그래서 소경은 다시 눈을 감고 지팡이를 두드리며 익은 걸음걸이로 걸어서 곧장 집에 돌아갔다.
연암 박지원의 산문 중에 한 부분이죠. 네. 어둠에 익숙해지면 빛이 오히려 방해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살다 보면 우리는 가끔 용기가 없어서 도로 눈을 감을 적이 있는데요. 눈앞에 보이는 험한 바위와 복잡한 길 때문에 주춤거릴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눈을 다시 한번 감아보는 것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육체의 눈은 감고 마음의 눈을 떠보면 바른 길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전읽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도고에서 스파 이용권,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신 헤드폰, 리젠 성형외과에서 마스크팩, 카페 도로시에서 커피 쿠폰 세트, 애니플레이스에서 색조 2종 세트, 테이크미 스킨 리커버리 비비, 창비에서 재미있다 우리 고전 방문수전, 와이즈베리에서 구번영의 신화읽는 시간, 공연 선물은요, 국립급 삼국유사 프로젝트 세 번째 작품입니다. 연극 나의 처형은 밤이면 양들을 사러 마켓에 간다 초대권을 드리고요. 가을을 맞아 유럽인형 전시회를 선보이는 한국 속의 작은 프랑스 마을 뿌띠 프랑스에서 입장권을 드립니다. 오늘의 정답 발표해 주십시오.
치자죠? 네, 치자물을 드립니다.
학을 치자로 문들렸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또 치자물이 쭉 빠져버렸죠? 당첨되신 분들은 고전읽기 홈페이지 선물방 확인하시고 연락처와 주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공개 특강 안내 좀 드릴게요. 그리스 신화 전문가인 건국대 김길수 교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 신화 다시 읽기 공개 특강입니다. 10월 5일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2호선 홍대 입구역 2번 출구에 있는 청년 문화공간 주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고전읽기 홈페이지 공개 특강 신청방에서 자세한 공지 확인하시고 시간이 별로 없네요. 이제는 많이 많이 신청하셔서 많이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문수전 여기서 책을 덮고요. 인사드려야 하겠습니다. 낭독해 주신 북나레이터 백운철님.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곡은요, 빅마마 기분 좋은 날 들으시고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고전읽기
구본영
이희구였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